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치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44개의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 25%와 67개 자동차 관련 제품에 부과된 5%의 관세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은 상대국 제품에 부과된 모든 추가 관세를 제거하기 위한 미중 협상이 가속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현재 40%인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됐던 지난 7월 15%였던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25% 인상해 40%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사우디 정부에 카쇼기 암살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빈 살만 왕세자가 카쇼기 암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은 이날 결의안 채택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사우디 왕세자의 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원은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예멘 내전에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56대 41로 채택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미국은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중국이 자신들의 바람과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뇌물과 불투명한 합의, 부채 전략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대륙 전역에서 법치주의와 투명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재협상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이후 합의안을 좀 더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영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집행위원회는 다음 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경 문제 안전장치 관련 합의에 대한 EU의 법적 정치적 확약이 필요하다면서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4년 넘게 내전을 벌이고 있는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이 예멘 서남부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서 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예멘 평화협상이 열린 스웨덴을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호데이다의 모든 지역에서 휴전이 선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군과 반군의 모든 병력이 호데이다 항구와 시내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이 호데이다 항구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인도적 지원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4일 만에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경찰이 어젯밤 9시경 스트라스부르 뇌도르프 지역에서 용의자 쉐리트 셰카트가 있는 위치를 포착하고 검거 작전 과정에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경찰을 향해 먼저 발포했고 경찰이 이에 대응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수사당국은 용의자의 부모와 형제 등 5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연합훈련의 유예 여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 상원의원이 주미 중국 대사를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중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계속 응하지 않는 태도로 나오자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연합훈련 유예 여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 협상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포함되지 않으며 미한 동맹의 역할은 한반도를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 주요 미한 연합훈련의 유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13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봄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과의 핵협상 상황을 기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무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추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내년 봄 시행될 예정인 독수리 훈련과 관련해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재조정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국방부는 국무부의 대북 외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과 같은 대북 제재 이행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상황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엔 협상은 국무부가 이끌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비핵화 협상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 중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동맹국 한국도 같은 생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즉각적인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이상의 목적이 있다고 했지만 감축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부는 연합훈련과 관련해 지금까지 내린 결정은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협상 진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지만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최우선순위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대화가 진행 중이고 남북한 간 신뢰 구축 조치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북한이 재래식 무기 역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슈라이버 차관부는 미한 동맹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역과 국제 문제와 관련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20세기와 21세기 주요 전쟁에서 함께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에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했음을 상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한 동맹은 한반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슈라이버 차관부는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부는 국방부 대표로 미북 실무회담에 참여한 바 있으며 지난 5월과 7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보좌해 북한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추이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와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중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기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추이 대사에게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미중 양자관계 발전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이날 추이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중국에 기대하는 추가 조치에는 다자간 제재에 더욱 강력한 이행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디너 의원은 또 미중 간 두드러진 모든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추가적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추이 대사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에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으로서 지위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디너 의원은 이날 추이 대사와 북한 문제 외에도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중국의 인권 유린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계속 응하지 않는 태도로 나오자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북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기업연구소 AEI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후속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위한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조치들은 전혀 실질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를 지난 2008년 영변 냉각탑 파괴와 비교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설, 또 언제든 다시 지을 수 있는 시설을 폭파한 것뿐이라며 영변 냉각탑 파괴를 떠오르게 하는 계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This is a ploy. It's reminiscent, of course, of the blowing up of the cooling tower in June 2008, which it no longer needed.
이 교수는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한국을 향하고 있는 수만 개의 포문부터 닫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평화적 공세를 벌였던 처음부터 비핵화를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벌인 북한의 매력 공세와 여러 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바뀔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과 반일륜 범죄의 종말을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ou know, despite the charm offensive, despite you know, the summits we have seen, you know, I'm just not sure that Kim Jong-un is really changing.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북한 정권을 범죄 조직 마피아에 비유하며 북한의 변화는 무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을 역임했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변화한 쪽은 한국이고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evidence is that South Korea is changing to conform to the North's preferences, not that the North has changed at all to conform to the South's preference.
지금껏 지켜본 결과 한국이 북한에 맞추기 위해 변했을 뿐 북한이 한국에 맞춰 변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북한 문제는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반드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양측의 태도가 점차 비타협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거친 표현으로 협상 상대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난하고 나서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북한이 현재 답보 상태를 푸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각각 추가적인 제재 조치와 상대에 대한 거친 비난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어제 관영 매체 논평을 통해서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 고위 관리들의 비정상적인 뇌기능 작동과 피해 망상적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 미국은 10일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최룡해를 비롯한 정권 고위 인사 3명을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해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네네. 자,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최근 들어서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에 두 달 넘게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협상 상대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두 차례나 미국으로 초청했지만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8월에 임명된 이후에 아직 단 한 번도 대화 상대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만나서 얘기를 해야 매듭이 풀릴 텐데 북한이 협상 상대들을 아예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건가요?
이 정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국의 대북정책 책임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의 보좌관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의회의 정객들 누구라 할 것 없이 제재와 압박이 문제를 푸는 마술의 열쇠인 양 떠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폼페오 국무장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 협상에 미국 측 책임자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걸까요?
예, 북한이 논평에서 폼페오 장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고위 인물이라며 지적한 내용을 보면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네.
평양 방문 때와 미국으로 돌아가서의 태도가 전혀 다르고 다음번에 와서는 천연스럽게 희죽거리며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낯가죽이 두터워도 여간 두텁지 않다는 겁니다.
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대화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고 다시 마주 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누군지는 확실하네요. 네. 자, 북한은 지난 5월에 정상회담이 한 차례 취소되는 사태를 겪은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비난을 좀 자제해온 것으로 아는데요. 이례적입니다.
예, 이번 비난은 관영 매체의 논평 형식을 취하고 있고 공식 문건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닙니다.
네.
지난 5월 당시 외무성의 김괴간 부상과 최선희 부상이 각각 개인 담화 형식으로 고위 인사들을 비난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논평을 통해서 미국을 겨냥한 비난과 불만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의 교착 국면에 미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 등이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네.
동시에 추가 제재를 통한 압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와 인권 관련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반년 사이에 미국이 이처럼 많은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자, 요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이전과 달라졌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이번 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요.
예.
북한 문제에 관한 트위터 글은 한 달 전인 11월 13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는 폼페오 장관도 마찬가지인데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거나 북핵 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등의 발언은 시간에 쫓기는 북한의 행동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측이 이렇게 신경전을 계속하다가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겠습니까?
아, 현 단계에서 판이 깨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는 아직 없습니다.
예.
하지만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상대에 대한 비난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권의 핵심 관리 3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11일 북한을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인신매매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특정 자금의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포차관보는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인권 압박이 북한 정권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warning also to North Korea to take some steps in the human rights area.
미국이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재무부 제재와 국무부의 특별 우려국 지정은 인권 분야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북한에 대한 경고라는 설명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취한 조치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에서 거의 전적으로 비핵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받아온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이 북한 인권에 대해 여전히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This might signal there will be some greater attention given.
코엔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들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미 정부의 최근 조치들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미 정부의 조치를 보니까 역시 미 정부가 북한인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 탈북민 지성호 씨를 초청하는 등 올해 2월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 외교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인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실제로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도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인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계속 압박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anctions that were imposed on the three individuals are part of an ongoing process.
북한 개인 3명에 대한 인권 제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대북 인권 제재 과정의 일환이고 국무부의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지정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들이 전혀 획기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al question is the administration attempting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for North Korea to make sanctions in the nuclear field and
킹 전 특사는 인권을 단지 북한이 인권과 관련 없는 다른 일을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ultimately human rights issues have to be systematically included in any bilateral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떠한 양자 대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화에도 인권 문제가 체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현재 당국자들 수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를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며 이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국 정부의 인권 제재가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ll, our view is that the sanctions I think will impact on officials.
북한 관리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제재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집행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우려에 반응하도록 북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구한말 일본 제국이 5달러에 사들였던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이 지난 5월 복원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공관 측이 미국 내 탈북자들을 초청해서 분단 이전의 역사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은 구한말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세스 펠프스의 저택으로 1877년 세워졌습니다. 1889년 2월 조선 왕조는 이 건물에 외교 공관을 개설했고 그로부터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기 전까지 16년간 이 건물은 활발한 외교 활동의 중심 무대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1910년 8월 조선의 국권은 일제로 넘어갔고 이 건물은 일제에 의해 5달러에 강제 매입해 10달러에 되팔렸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소유권을 찾지 못하다가 노조 사무실, 개인 주택 등으로 용도를 바꿔가며 존속해왔습니다. 한 세기 넘게 잊혀졌던 공사관의 존재는 1990년대 들어 미주 한인사회에 의해 재조명됐고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미국인 소유였던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문화재청 산하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 주도로 실측조사와 국내외 관련 문헌과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보수 복원 작업이 진행됐고 올해 3월 개관해 미한 동맹과 한국 문화 유산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북동쪽 로건 서클에 위치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에 지난 8일 10명의 탈북민들이 모였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 등합 때 미국 요 근처에 미국 공사 일본 공사관이 있었어요. 그 일본 공사관에 검사가 와가지고 5달러에 강탈합니다. 그 당시 5달러. 근데 이 공간을 예전에 1891년에 매입할 때는 2만 5천 불 주고 근데 시세를 따지더라도 한 4, 5만 불 정도 되는 이 건물의 가치를 5달러에 계약을 하고
뺏은 거네.
계약을 하고
공사관 측의 초청으로 참석한 탈북민과 가족들은 객당과 식당, 그리고 정당과 집무실, 침실, 도서실 등 공사관의 1층에서 3층까지 역사학자 한종수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꼼꼼히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100여 년 전 국직했던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탈북자들의 모습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객당에는 벽난로와 소파, 거울과 커튼 등 당시 유행했던 빅토리안 양식의 가구들과 물품들로 채워져 귀빈 대접을 위한 공간에 걸맞는 품위가 돋보였는데요. 한 박사는 물품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그 거울이 그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그 가구들도 다 똑같지는 않지만 1890년대 가구들입니다. 이것도 다 그때 당시에 생산된 걸 샀어요. 90년대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 영부인도 왔다 갔다는 기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활발하게 조선의 그 자주 외교를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한번.
객당을 지나 식당 그리고 임금에게 예를 올렸던 정당을 둘러보던 탈북민들 북한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진 예진명 초상화를 모셔놓고 임금을 못 보니까 외국에 있지만 한 달에 1일이라고 15일 날 두 차례 걸쳐가지고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아, 북한이랑 비슷하네요.
아니 왜냐면 국왕이라는 거는 하늘의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왕이라는 거는 교체가 가능하지 않고 하늘의 태양이기 때문에 유교 사회가 그렇잖아요. 유교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선물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대원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2층에 위치한 집무실에서는 공문서 사본을 두고 대화가 오갔는데요. 미국과 본국의 문서 교환이 배편으로 이뤄졌다는 말에 탈북민은 기간을 물었고 한 박사는 편도로 2개월 반이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집무실 옆에 공사관 부부의 침실로 들어서면서 탈북민들은 여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19세기 조선 사람들이 서구 문명에서 겪는 문화적 충격에 대한 대화가 유머스럽게 이어집니다.
샤워
화장실. 예, 여기 욕실입니다. 욕실.
샤워라는 걸 여기 와서 처음 해보지 않았을까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해서 마음대로 씻질 않잖아요.
변기는 처음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다가 세수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문화적인 충격들이 1884년도에도 보빙사로 왔던 사람들도 얼마나 컸겠어요. 관복을 입고 가는데 서커스단이 온 줄 알고 네. 그 아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막 돌 던지고 이랬던 기록.
진지한 대화도 오갑니다. 당시 공사의 임기를 묻는 탈북민의 질문에 한 박사는 외세의 압박에 조선은 신음했지만 자주권을 지키려던 선조들의 숨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초대 공사 박정량은 10개월 만에 소환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압력 때문에 처음에 중국이 파견되는 것을 막았거든요. 너희가 이제까지 몇천 년 동안 중국의 종속국이었으면서 너희가 자주국인 양 이렇게 공사를 파견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막았는데 나중에 고종이 결단을 내려요. 중국하고 이렇게 딜을 합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고 떠나는데 하나는 워싱턴에 오게 되면 중국 공사에 공사관에 들려서 먼저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그리브랜드 대통령을 만나는데 같이 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미국과의 관계에 협상을 하는데 청나라 공사의 허락을 듣고 체결하거나 하겠다.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하고 떠나는데 오자마자 중국에 알리지도 않고 대통령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미한 외교 수립과 과정에서 현재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관인 3층. 탈북민들은 1882년 조미수교통상조약으로 미한 외교가 수립되고 이듬해 첫 외교사절인 보빙사가 미국에 오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두 나라 외교관계의 출발과 과정 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가량의 견학이 마무리될 즈음 탈북민 남성이 질문을 던집니다. 외세의 압력으로 자주권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 박사는 역사학자답게 초대공사 박정량의 일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당시에 여기 초대공사 박정량으로 왔던 사람, 와프던 박정량이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번역해서 저희가 출판했는데 연말 되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조선의 열강들이 일본, 뭐 중국, 러시아가 있잖아요. 열강을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군사가 있어. 군사 훈련원을 파견해서 군비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해야 되거든요. 국력이 강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초대공사 박정량 비롯해가지고 뭐 이하영, 이완용 같은 사람들도 미 의회, 미 행정부에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으로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탈북민들은 이번 방문이 매우 의미 있었다는 진심 어린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북한에서 교사로 일했던 익명을 요구한 30대 탈북 여성입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이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7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고 또 같은 나라였잖아요. 북한과 남한 통틀어서 그런 역사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합칠 수 있겠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합.
또 한 명의 익명을 요구한 탈북 남성은 북한 주민은 조선 말기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시기에 교육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고구려가 제일 강대국이었었고 역사 중에서 그렇게 생각했죠. 고구려 역사는 강조하지만 요 조선 말기 대한제국 역사는 거의 이제 무시하다시피 하고 거의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전무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나라를 팔아먹었다 책임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란 정권은 그 사람들의 교훈에 기초해서 철저하게 자수적으로 세워지고 이 국방에서든 경제적으로든 또 외교적으로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국가라는 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나라를 망하기 위한 그런 정권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다 무능한 거로 취급하는 거죠. 매국노여 취급을 하고 그래서
또 초대공사 박정양과 당시 고종이 열강의 압박 속에 자조적 행보를 벌였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북한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과 뿌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은 다른 모든 역사적 이선 정권하고 독특한 국가라고 항상 강조를 하기 있기 때문에 저의 인식 속에서도 저의 모든 역사는 해방이 된 이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부분 모든 것은 다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좀 더 밑으로 가서 우리 민족의 이제 뿌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사실 민족의 뿌리라고 할 때는 남과 북을 다 통과라는 거잖아요. 통과라는 거고 조금 더 이렇게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거는 깊은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사실은.
30대 여성 샤론 김 씨는 북한에서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 배웠지만 미국의 공사관과 공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북한 정권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땅을 다시 볼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샤론 씨는 남북한이 이념 때문에 분단되기 전의 이야기여서 있는 그대로 편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리치몬드에서 온 탈북 여성의 딸 초등학교 2학년 제시카 양은 공관 견학을 마치고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사가 이 집에 살아있다는 것이 멋지네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한종수 박사는 남과 북의 역사가 아니라 이전의 역사로 한민족이 공동으로 가져야 할 공유해야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초빙해서 조선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내전 중인 예멘 정부와 반군이 4년 만에 일부 지역에서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미 의회가 현지 아랍연합군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의했습니다. 미국의 이해와 우선순위를 먼저 구현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새 아프리카 정책 들여다보고요. 간첩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여성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예멘 내전에서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난 2014년 이래 전투를 지속해온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이 이 최대 격전지에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항구 도시인 호데이다에서 양측이 모두 이 병력과 군사 장비를 빼기로 13일 뜻을 모았는데요. 최근 일주일여 동안 협상을 중재해온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날 스웨덴 림보에서 휴전 협약을 주관하고 직접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합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세 가지가 골자입니다. 첫째, 호데이다에서 앞으로 21일 이내에 이 병력을 철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둘째, 또 전쟁 포로를 45일 안에 맞교환합니다. 약 15,000명 정도로 추산되고요.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이 예멘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 타이즈에 구호 물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뭐 전면적인 휴전은 사실 아니고 이 네. 지역이 한정되긴 했는데 4년을 끌어온 이 예멘 내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유엔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에 다시 만나서 이번 합의를 더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우선 휴전하기로 한 곳이 호데이다라는 항구 도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예멘 수도 사나에서 가장 가까운 주요 항구 도시가 바로 호데이다입니다. 이 평양에서 가까운 남포특별시라든가 뭐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광역시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예멘 국민의 이 생명선이 바로 호데이다라고 유엔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외국에서 예멘으로 들어가는 구호 물품의 70% 이상이 바로 이 호데이다 항을 통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겠군요.
네, 이 휴전 합의를 통해서 구호 사업 진행이 원활해지면은 이 민간인 피해도 좀 줄어들고 또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이 예멘 난민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유엔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전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많았죠.
네, 이 수만 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들만 줄여도 뭐 8만 5천여 명에 달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내전이 해를 거듭하면서 현재 인구의 절반인 1,400만 명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유엔이 추정했는데요. 지난주에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 2019년 인도주의 개요라는 보고서에서 내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나라는 예멘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 국가에서 예멘을 시리아보다 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자, 4년 동안이나 끌어온 내전인데요. 이번에 일부 지역에서나마 휴전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도 좀 볼까요?
네, 이 최근 협상이 급물살을 탄 배경으로 이 외신들이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을 꼽고 있습니다.
네.
이 살해 배후로 지목된 모하마드 빈 살만 이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이 예멘 내전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 건데요. 사우디의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이 예멘 내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뭐 지난주 평화협상이 재개돼서 이 양측 대표단이 한자리에 앉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사우디가 어떻게 예멘 내전을 주도한 건가요?
네, 예멘 내전은 지난 2014년에 이 이슬람 수니파 정부군 그리고 시아파 후티 반군 간의 전투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듬해 이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접수하자 수니파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 개입에 나섰습니다.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 등과 함께 이 아랍연합군을 결성해서요. 예멘 정부군을 도왔는데요. 시아파인 이란이 또 후티 반군을 지원하면서 이 국제적 양산으로 국제전 양상으로 발전한 겁니다.
네. 자, 미국에서 예멘 내전과 관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네. 이 휴전 합의가 나온 바로 13일에 미국 상원에서 중요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우디가 아랍연합군을 주도해서 예멘 내전에 참가하는 데 대한 이 미국의 군사 지원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또 앞으로 이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네.
카쇼기 씨 피살 사건의 책임을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물으면서 또 사우디에 대한 제재도 결의했습니다. 이 찬성표를 던진 버니 샌더스 의원, 이 무소속이죠. 이 샌더스 의원은 사우디 독재 정권이 벌이는 군사적 모험주의에 미국이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의회에서는 사우디의 예멘 내전 참가를 비난하고 있는데 행정부 입장도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카쇼기 씨 피살 사건의 책임이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이 또 정부 주요 당국자들이 여러 차례 말해왔는데요.
네.
이 카쇼기 씨 사건 이후에도 이 사우디는 여전한 동맹이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의 활동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사우디는 미국의 동맹인 반면에 이란은 견제해야 되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예멘 사태에 개입해서 이 중동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5월에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직후 이란 측에 제시한 12개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티 반군 지원을 중단하라는 거였습니다. 이란의 움직임에 맞서서 미국은 중동 지역의 핵심 동맹인 사우디를 그동안 계속 지원한 건데요.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8월 예멘 난민 사태가 악화하자 사우디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네. 또 지원을 제한할 의사를 밝히기는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공개했습니까?
네, 앞으로 미국은 아프리카와의 교류에서 미국의 이해와 우선순위를 먼저 챙기겠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 밝혔습니다. 이런 주제로 워싱턴에 있는 보수정책연구기관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연설한 건데요. 미국의 이해만 일방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아니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또 자립하도록 돕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연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이 미국은 무분별한 원조를 더 이상 아프리카 국가들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볼튼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프리카에 자금을 지원할 때는 핵심 국가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명확한 전략이 섰을 때만 실행하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 전략이라는 것은 미국의 이해를 증진하고 또 동시에 이 수혜국의 발전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프리카 국가들을 무조건 돕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해가 증진되는 경우에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국정 기조와 상통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볼튼 보좌관은 UN이 이 아프리카에서 벌이고 있는 평화유지 활동 일부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생산적이고 성공적이지 못한 그리고 무책임한 활동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엔이 아프리카 지원이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비판한 건 왜 그렇습니까?
네, 뭐 그동안 이 부패한 독재 정권을 돕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볼튼 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예.
뭐 어떤 나라에서는 지원 자금이 독재자의 금고에 쌓이고 정작 국민들은 인권 탄압에 시달린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6년째 내전에 접어드는 남수단에 대한 원조 사업들을 미국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볼튼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 주요 국가들의 개별적인 대아프리카 활동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의 아프리카 활동을 비판했을까요?
네,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 두 나라를 이 장시간을 할애해서 비판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영향력을 넘어서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여기에 맞서서 이 대아프리카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볼튼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최근 10여 년 동안 일대일로 사업 등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자금과 기술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주로 장기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뭐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사회 간접 자본시설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볼튼 보좌관은 이런 사업들이 막대한 빚과 이 불투명한 약속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중국 정부의 포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큰 돈을 투입해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의도적인 행보라는 겁니다.
네. 그럼 러시아는 아프리카를 상대로 어떤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이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핵심 무기를 팔고 또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볼튼 보좌관이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엔에서 그 지지표를 또 얻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앞으로는 미국의 이해를 우선 챙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비슷한 거 아닌가요?
미국의 새 아프리카 정책은 중국, 러시아의 행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 볼튼 보좌관이 강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말했는데요.
네.
다시 설명하자면 미국의 이해를 우선 챙기는 동시에 이 아프리카에도 도움이 되는 상호 이익, 그러니까 호혜성을 볼튼 보좌관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군요.
네, 러시아 국적인 마리아 부티나 씨가 13일 법정에 나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부티나 씨는 이날 미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 스파이 활동,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부티나 씨가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한 거죠?
러시아 정부 쪽의 지시에 따라서 전미 총기협회, NRA와 공화당과 같은 이 보수 정치권에 접근해서 인맥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러시아의 이익을 관찰하려 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네. NRA라면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네.
부티나 씨가 NRA에 접근한 이유는 뭘까요?
뭐 NRA라면은 미국의 이 대표적인 보수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공화당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부티나 씨는 NRA를 통해서 이 공화당이나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 접근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부티나 씨는 또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당시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이 만남을 주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부티나 씨가 러시아 쪽의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겠죠?
그렇죠. 네, 이 상원의원을 지냈고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인 알렉산더 토르신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토르신 부총재는 러시아 정부의 해외 불법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 인물입니다. 한편 미 사법당국은 부티나 씨가 러시아 국내 정보기관인 FSB와도 이 FSB와도 접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한 건데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전혀 이 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티나 씨 얘기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고요. 정보 부서에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을 모른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티나 씨 사건이 뮬러 특검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티나 씨 활동이 이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조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관련이 있죠.
예.
이 뮬러 특검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러시아 스캔들이라면은 이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가 개입을 했고
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그런 의혹을 말합니다.
네. 일단 부티나 씨가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선고 공판이 내년 2월 12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는데 형기를 마치면 부티나 씨는 러시아로 추방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 정도, 오늘보다 2, 3도 정도 올라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9도, 낮 최고 1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4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7도, 낮 기온은 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영상 3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상 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낮 기온이 오늘보다 2, 3도 정도 올라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9도, 낮 최고 6도. 장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6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1도. 삼재는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최고는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2월 14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내년 2월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체육분과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이른 시일 안에 공동유치 의향서를 IOC에 함께 전달하고 또 내년 2월 15일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공동으로 체육관계자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44개의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 25%와 67개 자동차 관련 제품에 부과된 5%의 관세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은 상대국 제품에 부과된 모든 추가 관세를 제거하기 위해 미중 협상이 가속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현재 40%인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됐던 지난 7월 15%였던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25% 인상해 40%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사우디 정부에 카쇼기 암살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빈 살만 왕세자가 카쇼기 암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은 이날 결의안 채택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사우디 왕세자의 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원은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예멘 내전에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56대 41로 채택했습니다. 4년 넘게 내전을 벌이고 있는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이 예멘 서남부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서 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예멘 평화협상이 열린 스웨덴을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호데이다의 모든 지역에서 휴전이 선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군과 반군의 모든 병력이 호데이다 항구와 시내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이 호데이다 항구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인도적 지원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호데이다는 물류 요충지로 예멘에 대한 구호품과 생필품의 70%가 이곳을 통해 들어갑니다. 예멘 정부와 반군은 내년 1월 내전의 종식과 평화적 통치를 위한 2차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고 미국은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포식자처럼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중국이 자신들의 바람과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뇌물과 불투명한 합의, 부채 전략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대륙 전역에서 법치주의와 투명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재협상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이후 협상안을 좀 더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그러면서 영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집행위원회는 다음 주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경 문제 안전장치 관련 합의에 대한 EU의 법적 정치적 확약이 필요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